예레미야의 우리가 읽은 32장 이 본문은 필연적인 심판과 그리고 구원의 말씀이 회복의 말씀이 함께 나오는 장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레미야를 이해하려고 할 때에는 예레미야는 기본적으로 시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내러티브라고 해서 이야기체가 함께 병용돼서 나오는 성경이 예언서이죠. 예언서는 그 내용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시 있잖아요. 시적인 표현들, 은유, 비유법, 그게 바로 이제 시의 시라는 함충적인 언어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예언서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시의 말씀과 함께 이야기 예언자의 이야기나 그 상황들을 말해주는 성경이 이제 예언서이지요. 시를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참 어려운데 이제 그 시라는 장르로서 예언자가 전한 메시지와 함께 무엇보다도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예언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예언서의 예언자가 그 상황에 어떠한 상황에서 메시지를 전했는지가 예언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자가 전한 메시지가 시이고 예언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게 이제 내러티브라고 할때 예언자가 전한 메시지를 이해하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먼저는 그 시대적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서는 이 예언서를 이해할 때 시대적 상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시간 순서대로 예언자의 시간 순서대로 전한 게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이해할 때는 시대 상황이 뒤죽박죽이에요. 앞에 갔다가 뒤로 갔다, 앞에 갔다가 뒤로 갔다. 지금 성도님들이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앞에 갔다가 뒤로 갔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예레미야서를 볼 때, 이 상황이, 이 메시지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야 돼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시대적인 상황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느냐? 그 시대의 왕이 누구인지, 그리고 왕의 몇 년째에 전해진 메시지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 오늘의 말씀은 32장 1절에 그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2장 1절 말씀 같이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 몇째예요? 열째 해.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11년 4월 9일 날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때가 바로 시드기야 11년 4월 9일입니다. 지금 그런데 몇 년째라고요? 시드기야 왕 열째 해. 이제 수개월 지나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기 직전에 처한, 함락되기 전에 그 마지막 해 전에 있었던 시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빙 둘러싸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언제 쳐들어왔냐면 시드기야 9년째에 쳐들어왔습니다. 시드기야가 집권한 지 9년째에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전군을 대동해서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빙 둘러서 포위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지대가 높으니까 이 느부갓네살 어떻게 했냐면 토성을 쌓았어요. 이 높은 고지대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기가 매우 어려우니까 이렇게 공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 무엇을 하면 토성을 이렇게 같이 쌓습니다. 1년, 2년 이렇게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공략하고 넘어가려고. 그런 때에 지금 있었다라는 거예요. 9년째에 이제 쳐들어와서 1년이 지난 시점에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예레미야 32장이 이렇게 나오지만 33장, 34장 가면 또 과거로 회귀합니다. 과거의 왕은 누구냐면 여호와 여호야김이라는 왕인데 예레미야서는 여호야김 왕과 시드기야 왕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여호야김 왕이 먼저고 여호야김 왕이 암살되고 그리고 여호야긴 왕이 그의 아들이 세워졌다가 몇 달 만에 폐위되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집권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예레미야서는 오고 가며 이제 교차되며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어찌되었든 지금 우리 예레미야 32장은 위기에 처한 이제 멸망하기 코앞에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이제 전해진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된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이런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32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절에서 5절 말씀 시작. 이는 그가 예레연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대왕 시드기야는 갈대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을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시위대들에 갇히게 됩니다. 시위대들은 왕의 호위병, 왕이 이제 다스리는 군대의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되죠.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는 지금 전시 상황 속에서 적군이 쳐들어와서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토성을 쌓고 있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이 성은 멸망한다. 이 성은 지금 함락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메시지, 살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물리칠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너희 해봤자 안 돼. 우리는 망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얼마나 기운 빠지게 합니까? 예레미야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런 메시지로 인해서 매국노 혹은 적군과 내통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오해도 받게 되지요. 절체절명의 위기, 적군이 모든 병력을 동원해서 옆에 토성을 쌓고 그리고 함락하기 위해서, 함락시키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을 때, 그리고 안에서는 이 적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한마음이 되어서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내부 분열을 시키는 내부 반역자로서 오인되어서 지금 시드기야는 이 메시지로 인해서 시위대들에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시드기야 왕이 멸망하기 직전 해에 펼쳐진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당시 시드기야 왕이 집권했을 때만 이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앞서서 있었던 왕들이 집권했을 때도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스라엘은 유다 땅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울면서 전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예언자입니다. 이 메시지를 좋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예언자는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메시지가 전하는 그 상황은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힘쓰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의 기운을 빠지게 하고 그리고 희망이 아닌 절망을 안겨주는 메시지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희망의 메시지요. 할 수 있다라는 긍정의 메시지가 아니라 패배와 절망과 소망이 아닌 그러한 절망의 메시지, 어둠의 메시지라 한다면 사람들이 듣기가 매우 거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시위대 뜰 감옥에 쳐 넣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갑자기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땅을 네가 사라라는 메시지를 예레미야는 받아요. 아, 왜 이런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을까라고 반문하고 있을 때, 그리고 자신의 이제 사촌이 와서 정말로 자신에게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그리고 자신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한 상황으로 인해, 그 메시지로 인해서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아나돗의 땅을 사라라는 제안을 받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아나돗에 있는 땅을 매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메시지냐면,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힌 상황이고, 감옥에 갇힌 이유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 이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된다, 필연적인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당하면 그러면 경제활동이나 땅에 대한 주권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빼앗기고,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 속에서 땅을 매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아니에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땅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땅은 멸망할 거다라고 선포했고, 그리고 자신이 그 메시지를 인해서 갇혔는데, 그런데 지금 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에요. 예레미야도 자신이 전한 메시지를 인해서 갇혔고, 그런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매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껄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기도를 앞서서 드립니다. 너무나도 괴로워서, 수치스러워서, 그리고 갇혀있기 때문에 그 땅에 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증인을 세웁니다. 증인을 세우면서 매매 증서를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도장 찍고, 그것을 인봉해서 이제 땅을 파는 사람과 자신이 인봉한 그 매매 증서도 갖고, 또 사람들에게 이 땅에 대한 증인으로서 이제 사람들을 세우는 일까지 벌이게 되지요. 아마 예언자는 증인을 세우고 갇혀있는 상황에서 땅을 매입하는 이런 활동들, 증인을 세우면서 또 매매 증서에 대한 양해각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예언자는 굉장한 수치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아니, 유다 땅 멸망한다며, 나라 망한다면서 네가 선포한 메시지로 인해서 네가 지금 갇혀있으면서 지금 뭐하는 짓이냐? 너 지금 나라 망한다고 선포했으면서 지금 뒤로는 지금 땅을 구매하고 있어?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메시지를 행동을 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사람들이 조수 섞인 모습으로 눈으로 예레미야를 질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이 상황을 인해서 괴로움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제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필연적인 심판을 할 거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어제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따지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매입하게 한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그게 어제의 본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연된 죄악으로 인해서 필연적인 심판이 임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어제의 본문이었습니다. 죄악의 민낯, 종교적인 죄악들, 또 사회적인 죄악의 가득 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는 게 어제의 본문이었고,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냐면,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어제의 말씀이라면 오늘은 회복의 말씀,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2장 37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어제의 본문은 포로로 다 끌려갈 거야. 예루살렘 멸망할 거야. 멸망하는 이유? 종교적인 죄악과 그 사회적인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킬 거야 라는 게 어제의 본문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멸망과 함께 구원의 메시지를 펼친다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이 땅으로 다시금 되돌아오게 할 거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구매하게 하신 이유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언자로 하여금 아나웃에 있는 땅을 구매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흩어진 모든 지방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고 그리고 다시 안전하게 살도록 이끄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42절에서 4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2절에서 4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게웨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회복의 말씀. 이제 이 땅이 멸망되지만 그러나 멸망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금 이 땅으로 되돌아오게끔 하여서 밭을 사고 매매하고 다시금 주권 국가로서 설 수 있도록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활동을 다시금 열어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위해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아나돗의 땅을 구매하도록 상징 행위로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사용하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시금 가나안 땅에 밭을 사고 매매하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회복하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죄로 인한 심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으로 약속의 자녀들을 끝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세우시는 그런 회복의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시간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또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하고 또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죽으라고 그리고 완전히 우리를 사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 동시에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심이 아니요 다시금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우리를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동시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약속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고 다시금 새롭게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필연적인 심판으로 아버지 세우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도 동시에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회복시키신 하나님 은혜, 그리고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새 힘과 새 소망을 부어주신다는 하나님 사실을 믿으며 의지하며 나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자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어디에서 아버지 있던지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의 요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죄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태국 치앙마이 항동 지역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날 치앙마이 학교에서 미술 수업을 진행합니다. 어제 잘 도착을 하셨는데 오늘 첫 사역은 이제 학교에서 미술 수업입니다. 이 미술 수업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선교사님 사역센터에서 결혼 아동들과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미술 수업 그리고 성경학교 진행 모든 시간들 속에 우리 22명의 대원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어진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단기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단기선교팀 태국에 잘 도착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드디어 오늘 첫 사역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우리 팀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치앙마이 학교에서 미술 수업을 진행합니다. 미술 수업을 진행할 때 예수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아이들 내면이 이 미술 수업을 통하여서 아버지와 내면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아버지와 그 그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미술 시간을 통해 주님 자녀들 우리 어린 심령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미술 수업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성교센터에서 진행하는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활동마다 아버지 아이들이 즐겁게 뛰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재의 사건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알고 전하여 하나님을 영접하고 아이들의 마음에 아버지와 절대자가 계시고 구원자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버지와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팀원들에게 성령 충만하러 가여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연의 죄악으로 인해서 필연적인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시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 소망의 회복의 메시지를 동시에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구원의 메시지, 심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요 또 회복의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소망의 메시지, 언젠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언젠가 그를 구원시키시고 언젠가 하나님의 자리로 되돌아와 주님의 영광의 자리로 선포하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들 다 될 것이다 라는 아버지와 그 확신을,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오늘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단기 성교팀 잘 도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모든 사역을 주장하여 주시고 미술, 치료, 또 아버지 여름성애학교 모든 사역들이 각자의 역할, 모든 아버지 역할들을 잘 감당해내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어린 심령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사역을 주 앞에 의지하고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